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또 부지런히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의 궤도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의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이 시간에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게 돼서 무척 기대가 되거든요.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꽤 묵직하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나 뭐 흔한 가십거리가 아니고요.
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전하신 마태복음 5장 6절을 바탕으로 한 아주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을 우리 대화의 중심에 놓아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설교 말씀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 현대인의 삶을 아주 예리하게 관통하는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구절인데요. 이게 언뜻 들으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사실 배부르고 갈증이 해소되어야 복이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가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고대의 역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지 찬찬히 짚어보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역설적인 문장의 첫 번째 퍼즐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여전히 속으로는 그 텅 빈 것 같은 허기짐과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는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이 제시하는 진짜 배부름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겁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 윗세대만 하더라도 절대적인 빈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그릇을 걱정하는 그런 육체적인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생존 자체가 목표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스마트폰 배달 앱부터 켭니다. 수백 가지 전 세계 요리가 스크롤 내릴 때마다 막 쏟아지거든요.
진짜 엄청난 과잉과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어떤 디저트를 먹어야 기분이 좋아질까? 이런 걸 수십 분씩 고민하잖아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그 물리적인 풍요와 내면의 빈곤 사이의 괴리가 이 설교 말씀이 짚어내는 첫 번째 진단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내면의 빈곤요?
네. 육체의 배고픔은 버튼 하나로 혹은 냉장고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배부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아, 육체적 굶주림이 사라진 그 거대한 빈자리를 전혀 다른 종류의 갈증이 채우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갈증이죠.
기형적인 갈증이라고 표현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를 끝없이 스크롤하면서 타인의 삶을 막 훔쳐보고 거기서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갈증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현대인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더 자극적인 쾌락, 또 더 높은 사회적 성공에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네요.
재미있는 건 이런 것들은 성취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승진을 하거나 원하는 물건을 샀을 때 기쁨이 진짜 며칠, 길어야 몇 주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만 직성이 풀리죠. 설교 말씀은 이것을 두고 육체는 포만감에 취해 잠들어 있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갈증에 시달리며 메말라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에 그토록 갈증을 느끼셨나요?
한 번쯤 꼭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혹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에 목말라하면서 스스로를 막 소진시키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참 아픈 현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끝없는 허무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목말라해야 하는가?
네.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 본문은 우리의 갈증이 바로 의의를 향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의, 한자로 오를 위자를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단어가 현대인들한테는 좀 굉장히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심지어는 고루한 종교적 규율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뭐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행동하는 것, 거짓말 안 하고 완벽하게 사는 것 정도로 들리기 쉬운데요.
현대의 언어습관 안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단어죠.
그렇죠.
하지만 설교 말씀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와 문맥을 통해 해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의 개념은 단순히 윤리적인 선함을 추구하거나 뭐 도덕군자가 되겠다 이런 얄팍한 다짐이 아닙니다.
아, 단순한 도덕이 아니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타는 듯한 내면의 갈망을 의미하거든요.
아,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억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주파수를 맞추길 원하게 되는 것. 약간 그런 맥락일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갈망의 작동 원리가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갈증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그 즉시 사라지잖아요. 한동안은 물 쳐다보지도 않게 되고요.
그렇죠. 소비되고 나면 욕구도 소멸하니까요.
하지만 설교 말씀이 설명하는 이 영적인 갈증, 즉 의에 대한 갈망은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 갈망은 해소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뜨겁게 증폭되거든요.
와, 보통의 갈증은 채워지면 끝나지만 영적 갈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진다. 마치 우리가 한겨울에 모닥불에 다가갈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모닥불 비유 좋네요.
멀리 있을 때는 온기를 되게 희미하게 느끼지만 불꽃의 중심부로 가까이 갈수록 그 뜨거움을 강렬하게 체감하잖아요. 빛에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더 그 빛을 갈망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영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자신의 턱 없는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삶이 더 온전히 그분의 뜻에 부합하기를 말하는 갈증은 필연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결국 이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를 올가매는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에요.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다.
네. 자신이 영적으로 철저히 가난하고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만이 진짜 생수의 근원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질적인 만족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언하는 복의 진짜 의미입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설교 말씀에서 가장 제 시선을 오래 머물게 했던 다소 좀 서늘하게까지 했던 대목이 떠오릅니다.
어떤 부분이었나요?
바로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신호는 고난이나 시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통찰이었어요.
아, 네. 아직 뼈아픈 지점이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큰 문제가 없고 마음이 평안하면 또 특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만큼 아쉬운 게 없을 때 아, 내 삶이 참 안정적이다. 내 신앙생활도 아주 평탄하게 잘 굴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이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스스로의 신앙 수준에 만족하고 현재의 종교적 루틴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그 상태가 과연 참된 평안일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영적 마비 상태일까요?
영적 마비요. 그러니까 평안으로 위장된 무감각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사람이 사막 같은 극단적인 환경에 노출돼서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갈증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몸의 감각기관이 아예 제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설교 말씀은 이 물리적 현상을 우리의 영혼에 대입합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 그 채워지지 않는 거룩한 불만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의를 갈망해야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그 갈망이 멈췄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영적 탈수 상태에 진입했다는 가장 무서운 경고음이라는 거죠.
와, 육체의 탈수가 결국 장기들의 기능 정지를 의미하니까 영적인 탈수 역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돼서 완전히 굳어져버리는 과정을 의미하겠네요. 참 무서운 통찰입니다.
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죠.
내가 아프다고 목마르다고 막 소리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내 영혼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군요.
바로 그 생명력을 가장 절절하게 표현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시편 63편 1절인데요.
아, 다윗의 시편이군요.
네,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다윗은 지금 물리적인 사막에 있지만 그가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곤핍한 땅에서 영혼이 갈망한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을 최우선으로 느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듯이 매 순간 그분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내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안주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 기대어서 좀 교만해지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감각인 그 거룩한 식욕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식욕, 사막에서 물을 찾는 심정, 그 절박함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또 한번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반전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사실 이 영적인 의,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단어들이 다분히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골방에 조용히 앉아서 눈물 흘리며 드리는 기도, 뭐 나 개인의 내면적 평안이나 성결함 같은 것들 말이죠.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설교 말씀은 이 의의 개념을 개인의 내면을 넘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순식간에 확장시킵니다.
네, 이 대목이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과 회복의 소식이 맞아요.
네.
하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인 종교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태생적으로 매우 거대한 공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공적 성격이요?
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은 반드시 보이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책임감으로 흘러 넘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신앙이 깊어지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진다는 뜻일까요?
정확한 적용입니다. 진정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나 혼자 은혜를 체험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 것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세상을 봅니다.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다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도를 기계적으로 암송하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무게감을 지닌 간구입니다.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달라 이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 뚫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아주 능동적인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본의 논리가 모든 가치를 집어삼키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교묘하게 착취하고 불공정과 억울함이 일상화된 세상이잖아요.
참 씁쓸하죠.
이런 불의한 세상의 구조 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죄예요.
네.
내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스며들게 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의 삶이군요.
네, 그것이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 공적인 차원에서의 의를 추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아,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의 불꽃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살려내는 거대한 정의의 불길로 번져나가야 한다는 이 논리가 참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나 혼자 배부른 곳에 만족하는 신앙은 결국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하다는 묵직한 도전이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짚어보았는데요.
네.
이제 이 대화의 결론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들 무언가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끊임없이 자극적인 쾌락을 소비하면서 자신들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모두가 목말라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바짝 말라붙게 만드는 바닷물과 같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이 지독한 영혼의 목마름을 영연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설교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해답은 제시합니다.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나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명확한 진리라는 거군요.
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평생을 쏟아부었던 그 헛된 갈증, 그 밑빠진 독을 완전히 메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명확한 확언입니다.
아, 유일한 해답이네요.
우리의 굶주림이 유한한 세상을 향해 있을 때는 끝없는 허무함과 절망뿐이지만 방향을 틀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근원적이고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서 있느냐, 즉 방향의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나를 채울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큰 울림을 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설교 말씀은 시편 34편 10절의 그 매혹적인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완성하거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젊은 사자라면 생태계의 먹이사슬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빠르고 힘이 넘치는 포식자잖아요.
네.
세상의 기준으로 치면 가장 돈이 많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의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하게 자립하고 모든 걸 성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강맹한 젊은 사자조차도 결국엔 사냥에 실패하고 굶주려 쓰러지는 날이 옵니다. 세상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반대로 세상의 기준에서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자신의 텅 빈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설이네요. 내가 부유해져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공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철저히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비워질 때 비로소 영원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
바로 그거죠.
빈손을 내밀어야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원리가 오늘 설교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였군요.
네,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이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쉴새 없이 몰아세웠던 그 맹렬한 갈증과 불안함은 과연 어디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까?
한번쯤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갈증이 마실수록 목이 타는 세상의 바닷물을 향해 있었다면 오늘 밤에는 잠시 멈춰서서 그 방향을 돌이켜보는 건 어떨까요? 반대로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내 신앙의 모습에 스스로 적당히 만족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 영적 무감각의 신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배부름에 속지 않고 제 영혼에 거룩한 영적 식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의에 주리고 목마름 그 자체를 평생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약속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임을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저는 이 설교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삶의 경험과 연결지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문득문득 마주하게 되는 그 지독한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 은행 잔고가 늘어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원하던 성취를 이루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깊은 내면의 한 구석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그 서늘한 감정이죠.
만약 그 서늘한 갈증이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덜 가져서 혹은 내 심리 상태가 불안장에서 생겨나는 뼈아픈 결핍이나 오류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참된 생수가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원초적으로 심어놓으신 신성한 내비게이션이라면 말입니다.
아, 신성한 내비게이션이요?
네, 그 도무지 좁혀지지 않고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체되지 않는 마음속 빈 공간이야말로 우리가 그저 100년 남짓 잠시 살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유한한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과 있다 있도록 지음받은 가장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전문가님이 담져주신 그 깊고 묵직한 질문을 오늘 밤 여러분 각자의 대면에 고요히 품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퍼지는 그 목마름의 신호가 지금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귀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고요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깨우고 영혼을 풍성하게 할 깊고 새로운 대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밤도 참된 만족 안에서 평안하게 쉬십시오.